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갈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참된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소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더불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어떤 학문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 안에 언제나 성령 충만을 향한 내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성신인 것만 봐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사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의 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십자가가 본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온전히 성령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이 이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삶으로 입증하셨죠. 바울도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뭡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 안이 열려 있으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현저한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마치 빌립 집사님처럼 막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막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을 제가 언급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그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뭐 미디어를 살펴본다든지 뭐 음악의 영역, 뭐 영화 같은 걸 하나를 봐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 악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야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목사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 충만한 회중 속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교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보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요, 소위 말해 뭐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철치 골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성령 충만한 회중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 청교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가서 자신의 종교를 닦고 윤을 내지만 밤 11시가 되면 그 종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한다. 또 두 번째로는 편안함만 좋아하는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제가 정말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적 동기, 마음의 깊은 곳의 동기에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동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막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 제 계획, 제 삶의 안정, 제 자녀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열매에 동참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통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통전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 삶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삶을 희생하셨는지 우리 중심 가운데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세 번째로 재미를 추구하는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대의 이 문화들을 보면요. 이 즐기는 문화입니다. 그죠? 전부 다 이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를 실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날 또 월드컵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형제님들은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루시고 계시죠. 축구하는 것보다도 축구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야구하는 것보다 야구를 보는 걸 더 좋아하고 그죠? 인생을 살아내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뭐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재미로 교회를 다니고 흥미로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뭐 이렇게 낄낄대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게 좋아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 풀리지 않는 거죠. 막 재미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풀어놓는 겁니다. 설교도요. 정말 웃기는 개그맨 같은 설교자. 이런 분들이 인기를 더 끌고 막 웃기고 깔깔대고 웃다가 할렐루야 한마디만 하면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러더라고요. 별소리 안 하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진중하고 가장 엄숙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이 거칠고 험한 십자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십자가 만나고 나면요, 이 세상 쾌락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함, 진정한 평안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변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또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인성도 이렇게 더 뭐 좋아지는 것 같고 더 잘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당신이 성장해야 되고 당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면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래요.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의 충만 이러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현실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아주 탁월한 성경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모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두 번째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법도 하잖아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일들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영적인 일들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계에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영계에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만 이 직관을 발휘해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누가 여러분 이 진화론을 주창을 할 수가 있고 그 누가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이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을 밟아 이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고 우리 온 인격을 통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통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통제를 받고 계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죄를 버리기 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에서 지금 암이 자라고 있다라고,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뭐 다른 것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 생각은 같을 겁니다. 이 끔찍한 암이 자라는 거예요. 막 종양이 이만하게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 그 암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즉시 의사에게 달려가서 날짜를 잡고 제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저 암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를 제거하려는 열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정결하게 하는 불, 깨끗게 하는 그 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온 마음을 태우기 시작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 어린 양이 계시해 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desire,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혹여나 내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헛디뎌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하게 되죠.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돼요. 저는 오늘 밤에 이 찬양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아,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막 찬양이 막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중심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민감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무엇이 내가 이 죄가 들어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 막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바짝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끼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며 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둘째 주 화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의 증언을 여러분 한번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먼저는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이 성령님을 감지하는 것처럼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15장 넘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묵상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재하셨죠. 그런 후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로아로 가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 그 지역이죠. 또 환상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유럽으로 이제 건너뛰어서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그 계획이 아니라 원래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꿈에서 환상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만 복음이 한동안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예. 또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갑자기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두 번씩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이 뭔가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혹 현재 뭐 그릇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중단시키시는 거죠. 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뭔가 자꾸 선택해서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이민사회로 이 미국으로 인도하신 경우들이 여러분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 꿈꾸지 않았는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또 뭐 육성으로 갑자기 재응아 뭐 이런 게 들려진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이 내적으로 중심 가운데 감동으로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시든지 뭐 바울을 통해서 뭐 꿈이나 뭐 강력한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뭐 이런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삶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정말 한치 앞도 제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면 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테스트하세요. 특히 언제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실패했던 거 지적하시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어떤 상처받았던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셨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결정적인 게 있는데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지금 구원에 관한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또한 네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4절을 말씀해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간을 건너뛰고 14절 말씀을 유독 이렇게 읽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치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신 예수님은 비로소 사역을 하실 준비가 되셨던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 그죠? 많은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신학적 지식을 쌓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의 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사도들의 사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사역은 어둠 때문에, 어둠의 권세 때문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힘이나 역경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기도하면서 권능을 구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형통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아주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중단하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협박 앞에 주눅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더욱더 권능을 가지고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역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줘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메시지의 진리를 확신시켜줍니다. 우리 이거 인도 사역을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이 쓰린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한두 명 그냥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힘이 다 빠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체험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미국에서도 지역전도를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역전도를 나가는 우리 팀들이 있는데 모두가 미국에서 전도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전도한다고 뭐 이미 복음의 역사가 다 통과한 지역인데 누가 특기나 하겠어? 저 백인들, 막 흑인들, 히스패닉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거의 매번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한두 분씩은, 최소한 한두 분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어떤 인종에도 상관없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 이 한국에서 지역교회에서 찬양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벌써 약 한 15년 전쯤 일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가 어떤 이 모던한 우리가 이 사용하는 장르들, 악기들이 락이잖아요. 락에 사용하는 악기들이잖아요. 뭐 이런 모던한 악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 거부들이 있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 모던한 찬양들에 막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양에서 찬양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의 피로를 절감하시고는 찬양 사역자를 캐스팅하시고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단체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시고는 저를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 사이에서 이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리더십이 뭐 부재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찬양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막 바꾸고 싶고 모든 세대가 함께 막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성도들은 아직 이 전통 예배, 종 땅치고 그죠? 묵도하심으로 뭐 이런 전통적인 예배에 익숙했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젊은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한 처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을 개선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정말 그죠? 한 50대, 60대 되신 장로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막 앉아서 몇 시간씩 설득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말씀도 드리고 뭐 그랬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예배 마치고 나면요 찾아오셔서 음량이 크다 아니면은 뭐 찬양이 너무 빨랐다 찬송가 위주로 하자 또 가끔씩 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좋아하시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쪽지까지 주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을 인도하는 도중에 쪽지를 주시는 겁니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냈는데 쇠사슬이 아니라 죄사슬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고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인 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이 전통적인 장로교회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의 예배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임하고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뭐 무렵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과 주일날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온 여집사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찬양을 하다가 평생 앓던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찬양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막 위부분이 엄청나게 뜨거워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염증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는 전도사님 허리 디스크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찬양 중에 제 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전도사님 찬양 중에 제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찬양 중에 목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등등 계속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금요 집회 중에 이 몇십 년째 휠체어를 타던 형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놀라셔서 실제로 그 본당 앞에 있던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테스트까지 하고 그 형제가 그 예배 내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감격해서 울고 불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재밌는 것은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몇 개월 안에 약 400명이 등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붙었죠. 찬양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서 우리 교회처럼요. 감격하며 두 손을 들고 울며 불며 찬양하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부족한 제게, 저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뭐 요란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한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통탄하며 이렇게 외쳤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사를 살펴볼 때 교회사 내내 되풀이 됐던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육체의 생각으로 재단해서 결국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갈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교파가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더 심하게는 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역자가 육체의 정욕, 돈, 섹스, 권력의 노예가 돼서 말년에 타락해버리고 넘어지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참으로 애통한 일이고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제가 오늘 이렇게 구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건지시며 나를 붙드시나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아무도 나를 새벽에 보지 않겠지, 아무도 나를 알지 않겠지, 나는 이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도망가야지, 도망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 세계 어디 곳이나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하나님의 이 내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구원이 완성될 때, 쉽게 말해서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지만 저 천국에 결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셔서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그 크신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영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그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내적으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죠.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주시겠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온전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셔야 돼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 받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종류는 여러분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은 실체하는 거예요. 악령은 여러분 우리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보잖아요 우리가. 이 경우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영에게 완전히 압도됩니다. 우리가 인도 같은 데 가서도 너무 인도, 네팔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압도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더럽게 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병들게 되거나 뭐 악하게 되거나 물론 이 말은 모든 질병들이 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오히려 반대로 악한 영이 장악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고 지혜로운 영이시며 진실한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찬양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터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지혜롭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Manipulating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내 안에 이 조그만 죄라도 없을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과 절망을 만나면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혼란과 불안과 실망과 공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내적 치유 학교 이런 데 가면은 맨날 1회 때 왔던 분이 2회 때 또 오고 2회 때 이제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했던 분이 3회 때 또 와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이게 완전 태워지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떤 권사님의 관증을 들었습니다. 준비한 건 아닌데요.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한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상처를 완전히 태우시는 그 역사를 맛봤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죠. 물론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만 그 힘든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길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역경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하니까 제가 어떤 법칙을 말씀드리는 걸로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그릇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몸 그것의 기능들, 나아가 몸 안에 담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망, 우리의 영혼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 때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을 따라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엄청난 권능,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관건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임재웅 목사의 말도 아니고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의 영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때로 쓰러지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물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의 살아계신 현존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성령 충만과 그분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 이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도 이 약속 굳게 붙들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